우리 보통 전자제품이나 기계를 사면 사용 책자가 따라오잖아요. 매뉴얼이 따라오는데 보통은 잘 보지 않고 덮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아주 정말 필요하다면 기본적인 내용들 읽어보고 덮어두는 경우 많은데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는 이제 기계를 사용하다가 뭐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다시 꺼내봅니다. 예, 그것이 기계에 대한 아주 정확한 필요한 지식들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그러나 잘 보지 않는 그런 책이죠. 구약 성경에 그런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레위기나 레위기는 이제 제사법을 주로 설명을 했고 민수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족보나 숫자에 관한 통계치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그런 책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좀 설렁설렁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레위기서를 좀 깊이 읽어봤어요. 이유는 뭐냐면 레위기서가 우리들 주변에 전염병이 돌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레위기는 매뉴얼과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잘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필요할 때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이제 전 대륙으로 지금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또 가깝게는 우리 워싱턴 지역에 그것 때문에 많은 이웃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지금 아주 급속도로 창궐하고 있는 때 아마 우리가 성경의 방침들, 그러니까 규례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을 잘 보고 또 숙지를 하고 있으면 크리스찬들이 이런 때에 어떻게 행동을 하며 또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지 이런 지침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지혜도 얻고 도움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한마디로 격리입니다. 분리를 해서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이제 격리시키거나, 그리고 약간의 항생 처방 방법들이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방하고 방역하고 격리시키고 이러는 거는 불신앙인가? 어느 정도는 또 수용이 되기는 하지만 예배까지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이런 환경이 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의연하게 대처하고 더 열심히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경우도 있고 또한 경우는 만약에 이게 전염병일 경우는 사람들이 모이면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처럼 온라인이라는 기술이 있으면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교회의 입장을 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역과 격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레위기에서의 내용이니까 굉장한 오래전에 고대 기록에 성경의 기록으로는 전염병이 있을 때는 격리를 시키고 방역을 철저히 하라는 게 성경의 방침입니다. 매뉴얼이라는 거죠. 그 행동 지침이 되는 건데. 그런데 신약에 들어서 구약의 이런 내용들을 조금은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마가복음 16장에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뱀을 집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런 의견이 좀 나뉘어지는 거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주로 해석을 할 때는 맥락을 보는 겁니다. 환경을 보는 건데 맥락을 통해서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그 내용보다 조금 앞서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환경에서 어떤 특수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 경험을 갖고 있는 저는 그것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할 경우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필요할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병균이나 어떤 독이나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또는 실제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는 후원교회는 바다 건너 있잖아요. 그리고 선교사가 주로 나가서 일할 때는 가족들은 이제 집에 있거나 좀 멀리 떨어져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로 고립되는 것이 선교사들의 형편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게 뭐 보통 고난이 아니잖아요. 빌립보에서 받은 고난이라는 거는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피투성이가 돼갖고 데살로니가로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여기서 하나님 조금 내가 좀 쉬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 내가 좀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쳤으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만난 거는 이건 또 빌립보에서는 육체적으로 힘들었죠. 여기는 그냥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유대인의 관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 어려운 환경에 그냥 한 방만 맞으면 그냥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러기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럴 때 정말 뱀을 집을 환경이 되면은 고쳐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 무슨 독이라도 접하는 그런 환경이 됐을 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특수한 환경이 됐을 때 그래요. 그건 정말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그런데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독이니까 먹지 말아라, 경고문을 딱 붙여놨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마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시험해봐야지. 테스트잖아요. 그죠?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특수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일반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선 틀리고 저기선 다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환경에서 주신 교훈들이 있어요. 자명한 원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독이면 마시질 말아야 돼요. 위험한 곳은 가지를 말아야 되고, 위험한 환경은 만들질 말아야 됩니다. 교통법규가 있으면 지켜야 되고, 그런데 교통법규가 분명히 있는데도 막 과속을 해서 달리고 신호등 무시하고 달리면서 하나님이 날 지켜주나 봐야지, 그건 큰일 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성경에 일반적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이 있어요. 전염병에 대해서. 그럼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일이라면 마태복음 4장에 그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사건을 우리가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세 가지 시험의 질문을 하는데 두 번째 그런 질문을 합니다. 데리고 가서 높은 곳에 세워 보여주면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들어 지켜줄 거고, 그거를 보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주고 칭송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그때 예수님 답변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거 필요 없는 일이에요. 위험한 일입니다. 고층 아파트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몸을 던져서 떨어질 텐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나 봐야지. 그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좋지 않은 태도고 또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명한 원리들을 놓고 하나님을 테스트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굉장히 모욕을 주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당한 액시던트가 아니고 전염병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며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할 건가. 이제 그 교훈을 레위기의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 레위기는 메시지가 뭐냐면 거룩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모든 제사와 레위기에서 소개하는 모든 그 이벤트들이 전부 다 그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죄로 물들었을 경우 씻어내는 제사를 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 화목제물을 드리고 화목제사를 지내고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하고 그 의미는 어떤 것이라는 교훈들을 레위기서가 담고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의 방법은 격리입니다. 분리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방법은 죄로 창궐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는 겁니다. 같은 방법과 같은 교훈입니다. 전염병이 퍼지고 있을 때 제사장들은 그 전염병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격리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시고 우리를 분리해내시는 구원해내시는 의미가 그거죠. 죄로부터 분리해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레위기서는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보면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은 성도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방법이 되고 목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레위기에서 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이해를 하고 전염병에서 방역 격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림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염병에 대한 매뉴얼, 그건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레위기 13장에서는 병에 대한 것, 14장에서는 병이 든 사람이 어떻게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병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14장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먼저 여기에 나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진단을 해서 이 병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라 이런 뜻인데 이 나병이라는 단어를 좀 더 잘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 전염병에 관한 매뉴얼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이 단어는 짜라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짜라트라는 말은 나병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피부병이라는 뜻입니다. 악성 피부병.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병이라고 해석한 이 단어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나병, 옛날 말로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좀 속된 말이다 이렇게 해서 요즘은 사용하지 않고 한센병이라는 말로 또 사용을 합니다. 한센병은 아주 굉장히 특정한 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열거되고 있는 병들은 어떤 특정한 한 병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병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모아서 악성 피부염 아니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병들 중에 왜 피부에 생기는 병이고 그러지 않으면 왜 속에서 병이 나가지고 이게 피부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HIV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속에 병이 생기면 반점이 피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건 피부병이 아니라 그 병 때문에 생긴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굉장히 악한 종류의 피부병 또는 피부병을 일으키는 병, 그 중에서 전염성이 있는 병을 지금 특별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병이라는 짜라트라는 말은 그런 병들을 다 통틀어서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병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고고학에서도 조금 증명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한센병은 사실은 이 당시 레위기가 기록되는 당시는 기원전 140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대예요. 그때는 나병, 이 한센병이라는 것이 그 유럽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없었던 병입니다. 주로 기원전 6세기 정도에 인도하고 중국에서 발현이 된 병인데 이것이 유럽으로 들어온 것은 기원전 3세기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한센병이라는 개념이 레위기를 기록한 당시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라틴어로 바뀌고 또 영어로 바뀌고 이러면서 레프로시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나병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됐는데 나병이라는 한센병으로 이렇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 여기에서의 이 나병이라는 말은 악성 피부병으로 전염성이 있는 그런 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류에 대해서 21가지의 병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전염성이 있는 병들을 다 통틀어서 이런 병이 생겼을 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을 일으키는 또는 피부의 증상들을 드러내는 그런 전염병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뭐냐면 6절에 보면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거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전염성이 없는 피부병은 정하다 판단하는 겁니다. 깨끗하다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하다 부정하다의 기준은 전염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피부병이 무조건 생겼을 때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전염성이 있는 건지 전염성이 없는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은 피부병이 생겼으면 그 어떤 전염성이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이때는 오늘 성경의 2절에 보면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러니까 그를 즉시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어떤 피부병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즉시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진찰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진찰을 하고 그리고 그 피부병이 드러났을 때는 제사장의 매뉴얼은 뭐냐면 일단은 격리시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를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병 전염성 있는 병이 발견됐을 때는 즉시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매뉴얼이에요. 이걸 가리거나 감추거나 신앙의 이름으로 이거를 회피하거나 이러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증상이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것이 전염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즉시로 제사장에게 가서 판단을 하고 제사장은 그를 즉시로 가둡니다. 격리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진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번지거나 이렇게 되고 있으면은 이거는 분명히 전염성이 있는 거라 판단이 되게 되면 한 주 더 지켜보고 나서 완전 격리, 추방을 시키는 겁니다. 성 밖으로 내보내서 병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보내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로는 전염병이 생겼을 때는 방법이 없었어요. 요즘처럼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기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견됐다 그러면 다른 선택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모든 규례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마지막 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59절에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염병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는 매뉴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단 과정을 갖고 확진이 되고 나면 격리를 시키는 거죠. 심지어는 천이나 가죽이나 이런 데에도 생기는 것들 그런 병들 또는 14장에 가서 보면 이제 빌딩에 가는 것도 나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벽에 색점이 생겼으면 즉시로 폐쇄합니다. 즉시로 문을 닫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전염성이 있는 병균인지를 제사장이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이 확진이 되고 나면 이제 방역 처리를 합니다. 그것을 뭐 벽을 헐어내든지 긁어내든지 그렇게 하고 다시 바르든지 이렇게 해서 완전한 방역 처리를 하고 그리고서 안전하다 평가가 됐을 때 다시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것이 분명히 이미 고대에 성경의 고대 기록에 요즘 우리가 시행하는 진단과 확진과 격리, 시설에 대한 폐쇄 또 이런 모든 것들에 관한 매뉴얼들이 이미 다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환경들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생활들을 해야 되는데 간혹씩 우리가 필요 없는 위험들을 감수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자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격리와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런 또 하나의 은혜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뭐냐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병이 들었을 때 진단을 확진을 받게 되면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제사장에 가면 그냥 그 즉시로 이제 가두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주 지나서 확진이 되게 되면 가는 거예요. 추방당해서 쫓겨납니다. 가족을 더 볼 기회도 없고 좋아하는 사람들, 친구들 만날 기회도 없어요. 그렇지만 또 그것을 그냥 수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염병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 병자들이 모인 곳에 가요. 거기는 내가 갖고 있는 병도 전염병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도 전염병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면 죽으라는 얘기죠. 거기서 살아나오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방법으로 살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전염병으로 다른 사람도 죽을 거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염병으로 나도 죽을 거고 그렇지만 돌아갈 수도 없어요. 내가 돌아갔다간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병든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간혹씩 병이 들었고 어디에 무슨 시설을 격리시설을 세운다 그러면 쌍지팽이 짚고 나가서서 무슨 데모를 하고 피켓을 들고 나가고 머리에 띠를 들고 나가고 집값 떨어진다 난리치고 우리가 적어도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수칙이라고 한다면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돌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원칙이 돼야 됩니다. 이 죄악이 전염병처럼 온 세상을 뒤덮을 때 경건인들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빛인가 소금인가? 그럴 때 과연 교회는 과연 올바른 매뉴얼대로 잘 사람들을 지도하는 곳인가? 아니면 엉뚱한 일을 벌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호도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거기서 나아가지고 돌아와요. 사람의 몸이라는 거 얼마나 신비한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의 몸은 병이 들었으면 어느 정도 잘 견디면 병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생겨요. 그러면 병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험악한 환경에서 고침을 받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 있죠. 그게 기적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 병이 진행이 중단된 게 확실해졌고 회복이 된 게 확실해졌습니다. 제사장에게 와서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사장이 진단을 해보고 아, 병이 다 났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해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해본 내가 그 죄악 속에서 완전히 그냥 완전히 부패했던 그 도저히 소망이 없는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해 줬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나는 정말 그런 감격이 있었는가? 나는 정말 그 능력으로 살고 있는 건가? 이 사람이 병에서 치료함을 받아가지고 그 그리운 가족들에게 돌아갈 때 그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힘에 잘하는 대로, 이 말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한 대로 재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힘이 닿는 대로. 힘이 없을 때는, 재물이 없고 가난할 때는 그저 새 두 마리 갖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제사의 의미예요. 제사 속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그런 모습, 그런 회복을 경험하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럴 때 이 모습을 가리켜서 그날의 기쁨을 성경에 이사야 60장 6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고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라. 61장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거기에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여기 이 말씀 보십시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시라그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이게 감동입니까? 얼마나 우리들에게 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기쁨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어려운 일들 얼마 안 있으면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잘 위로하고 병든 사람들 잘 돌보고 짐을 나누어서 서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회복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그 시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나무 여호와의 심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풍성히 맺어나가되 우리들의 삶에 회복이 있고 그리고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